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후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탄도로켓 화성 14형이 오전 9시 북한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돼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해서 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험 발사가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됐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륙간 탄도로켓은 정점 고도 2,802km까지 상승해 933km 거리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지상 배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이 동해상에 떨어지기 전 37분간 추적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북한이 방금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 사람은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이것을 더 견뎌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아마도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 이 난센스 같은 상황을 완전히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양국의 견고한 방위태세와 긴밀한 대북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시험발사 성공 발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또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모스크바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두 지도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현안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미군의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배치가 영내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이 지원하는 시리아 민주군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사실상 수도인 라카의 올드시티를 둘러싼 벽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주도연합군은 어제 성명에서 시리아 민주군이 ISIL의 격렬한 저항을 극복했고 연합군은 공습을 통해 라피카 벽에 25m 길이의 틈 두 개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팔미라 유적과 알루리 사원을 고의로 파괴하고 라피카 벽과 병원, 학교 등을 탄약고와 전투 진지로 이용했던 ISIL과는 달리 연합군은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그 같은 장소들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9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선거 공약집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하던 친구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기독 민주당과 연정 파트너인 기독 사회당은 4년 전 공약집에서는 미국을 유럽 밖에서 독일의 가장 중요한 친구로 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9월 24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어제 발표된 공약집에서 친구와 우정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대신 미국을 유럽 밖에 독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를 놓고 긴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한스 페터 도스코질 국방장관은 크로넨 자이퉁 신문에 군병력이 이탈리아 접경 지역인 브렌네르 패스에 파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스코질 장관은 넉 대의 장갑차를 티롤 지역으로 파견했고 750명의 병력이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로 들어오는 난민들이 줄어들지 않으면 브렌네르 패스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4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오늘 시험한 발사체를 ICBM이 아닌 지상 배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최대 수출품인 무연탄 수출이 지난 석 달째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33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자제를 촉구한 지 며칠이 안 돼 북한이 도발을 강행했다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TV는 4일 오후 특별중대 보도를 통해 국방과학원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인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화성 14형이 평양 시간으로 4일 오전 9시 북측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돼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했으며 일본해, 즉 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되었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 대륙간 탄도로켓은 정점 고도 2,802km까지 상승하여 933km의 거리를 비행하였다.
조선중앙TV는 발사 하루 전날인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 14형 시험 발사 단행을 친필로 직접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유한 핵 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합니다.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와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한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감행했다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실제 ICBM이라면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4일 오전 9시 40분쯤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쪽 바다를 향해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930km로 추정됐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엔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노재천 공보실장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40분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불상 탄도미사일의 최고 고도, 비행 거리 등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4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결코 오판하거나 시험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처럼 무모한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행태이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급으로 판명될 경우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은 이번 미사일이 ICBM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정보들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이번에 쏜 탄도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지난 5월 15일 발사한 화성 12형보다 높은 2,300km 이상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주장대로 이번 미사일이 ICBM급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 미사일이 동쪽 방향으로 약 40분간 900km를 날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떨어졌다며 고도는 2,500km를 크게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오늘 시험한 발사체는 ICBM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북한 비행장 근처에서 발사돼 37분 동안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며 ICBM보다는 지상 배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미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 역시 미군 대변인 말을 인용해 미군의 초기 평가 결과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방금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 사람은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라고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이 사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과 일본이 이것을 더 견뎌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아마도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 이 넌센스 같은 상황을 완전히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ICBM으로 결론이 날 경우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 정세가 격양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930km, 최대 고도는 2,300km 이상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군 당국이 관련 정보에 대해서 정밀 분석 중이긴 하지만 이런 추정치로 미루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번 미사일을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ICBM의 기준 사거리인 5,500km를 훌쩍 넘어 8,000km는 좋게 날아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설사 ICBM급 사거리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핵미사일로 기능하려면 풀어야 할 기술적 난제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이나 핵탄두 경량화 등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 교수는 이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도 관련 실험을 계속하면서 핵 고도화를 향한 도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가적으로 탄두 폭발 실험이라든가 뭐 기폭장치하고 연결된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한 실험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만약 필요로 하다면 제6차 핵실험같이 핵탄두를 좀 더 경량하고 소형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면 그쪽으로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 핵과 미사일의 질과 양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가 협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그리고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ICBM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협상보다는 핵무기 보유를 향해 질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고 교수는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앞세워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중국에게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불만을 표시할 테고 또 중국도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지 못했기 때문에 시진핑 체제도 상당히 아마 북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결국 마지막 남은 원유 지원 수출 중단 같은 카드를 빼들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했던 한국의 문재인 새 정부도 대북 압박으로 태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최근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압박하되 대화에 방점을 두는 합의가 있었지만 북한의 이번 도발로 압박 국면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 대화 모드에서 사실은 강공 모드로 물론 이제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겠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또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역시 대화보다는 압박과 강제 쪽으로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이번 주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메시지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한 큰 그림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북한의 이번 도발로 이런 전향적인 구상들을 발표하기엔 상당한 부담이 생겼다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남북 태권도 교류를 시작으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를 통해 한반도 화해 분위기를 높이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 또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오늘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유관 결의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과 발사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규정을 위반하고 발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대화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두 차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대응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가 입수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어 북한이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오늘 오전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ICBM이라고 발표하자 또다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ICBM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최대 비행거리 등에 대해서는 현재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10개 에서 2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스웨덴의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의 잦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자칫 핵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3일 전 세계 핵무기 개발 현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세계 9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현재 핵탄두 10개에서 2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과거보다 증가한 것으로 특히 지난해 전례 없이 많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탄두 1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배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보고서는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생산한 플루토늄을 사용해 10개에서 20개의 핵탄두를 제조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실제 핵탄두 보유 규모와 증가 속도는 평가마다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고농축 우라늄도 생산하고 있다고 공개했지만 보유량과 수준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하는 탄도미사일도 현대화, 다종화되는 추세라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에서 장거리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10종류의 미사일을 배치했거나 개발 중이란 겁니다. 연구소는 북한이 지난 한 해에만 24차례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와 지난해 북한의 열병식 사진을 볼 때 전문가들은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2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보낼 수 있는 핵탄두를 제조했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을 확인할 공개적 증거는 없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소의 샤넌 카일 선임연구원은 3일 VOA에 북한이 일본과 한국을 표적으로 한 군사훈련에 탄도미사일을 활용하는 추세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may be conducting military training drills that involved the use of ballistic missiles against targets in Japan and also in the Republic of Korea.
북한 정권이 이를 통해 실제로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면 이후 여러 우판으로 인해 재래식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핵전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카일 선임연구원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안보 주권과 억제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t one point, North Korea had joine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s a non-nuclear weapon state. It undertook a legal obligation not to acquire nuclear weapons.
북한 정권은 핵확산 금지 조약을 비준한 나라로 조약에서 탈퇴했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안보 주권을 빌미로 한 핵무기 개발은 다른 나라에도 핵무기 개발의 구실을 제공해 국제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카일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전 세계 핵무기 규모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핵무기 현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는 올해 1월 현재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은 14,935개로 지난해 15,395개보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전략 무기 감축 협정에 이어 2011년에 체결한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때문이지만 감축 속도는 느리다고 연구소는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세계 핵탄두의 9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미국과 러시아 외에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 최대 수출품인 무연탄은 석 달째 수출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 청소 자료를 집계한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약 4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4.9% 증가했습니다. 대중 수출은 약 1억 1천만 달러로 34% 줄었고 수입은 3억 2천만 달러로 33.6% 증가했습니다. 대중 수출 순위에서는 편물을 제외한 의류가 1위에 올랐습니다. 수출액은 약 4,500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20.3%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의 하나였던 무연탄의 대중 수출은 5월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산 무연탄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에 따라 수출이 제한됩니다. 특히 지난해 말 채택된 유엔 결의 2321호는 올해부터 북한산 무연탄 수출의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월 19일부터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올해 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편물을 제외한 의류에 이어 광, 슬래그, 회 품목이 약 2,400만 달러로 2위에 올랐고 수산물이 약 1,30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 슬래그, 회 품목 중에는 철광석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기간 철광석 수출은 약 32% 증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지난 1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전기기기와 부품으로 약 3,100만 달러가 수입됐습니다. 이어 보일러 기계류가 2위, 인조 필라멘트 제품이 3위에 올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교역이 전면 금지된 금, 티타늄, 바나듐, 히토류, 은, 니켈, 구리, 그리고 아연의 중국 수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 품목과 함께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된 헬리콥터, 선박, 조각상의 수출도 없었습니다. 대북 교역이 제한되는 항공유는 이 기간 약 300만 달러어치가 팔렸습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제품은 약 370만 달러어치가 북한에 수출됐습니다. 그 밖에 이 기간 쌀의 대북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약 200만 달러어치가 수출됐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 여행 주의보를 갱신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최근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을 언급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해 북한 여행 주의보를 갱신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29일 수정 발표한 북한 여행 주의보에서 북한의 17개월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자국민들에게 북한 여행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원비어 씨가 지난해 3월 16일 반공화국 적대 행위로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다며 호텔 종업원 구역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시도한 것이 그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매우 사소한 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죄가 북한에서는 매우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북한 지도부나 당국에 무리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지난 4월 22일에 미국인 한 명이 적대 행위로 평양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데 이어 5월 7일 또 다른 미국 시민이 체포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 여행 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 내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라며 북한의 추가 미사일이나 핵실험으로 영내 불안정 상황이 더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한반도의 긴장 수준이 갑자기 급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을 여행하는 영국인들은 정치와 안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거주하는 영국인이나 단체 여행 이외에 개인적으로 북한을 여행하는 영국인은 사전 또는 북한에 도착하는 즉시 여행 계획을 평양주재 영국대사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평양주재 영국대사관이 평양 이외의 다른 북한 지역을 방문하는 영국인들에게 제한적인 영사 지원밖에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된 일부 외국인들에게 영사 지원 접근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달에도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와 영내 불안정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며 여행주의보를 갱신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인권 전문가와 미국 내 탈북자들은 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환영하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할지 여부를 심사 숙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 is under we're contemplating that right now. We've not come to any kind of decision on that matter just yet.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원비어 씨 사망을 계기로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어떤 결정에도 도달하지 않았지만 이를 자세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의 인권 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국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State Department has long warned Americans not to travel there.
국무부가 오래전부터 미국인들에게 북한을 여행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비어 씨 사망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무부의 관련 움직임은 현명한 조치라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에서는 아주 사소하거나 무고한 행동이 체포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미국인들을 비롯한 외부 세계는 북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 씨 사건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모든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엄격하게 지키는 미국이 여행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만은 그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미국 주민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또 북한이 모든 미국인 인지를 석방하고 모든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때까지 여행사들이 북한 관광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북한 여행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The arbitrary application of law by North Korea means that anybody can be detained for any.
북한에서는 당국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누구든 체포될 수 있으며 북한은 혐의를 날조해 장기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로버트슨 부국장은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전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할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가 구체적인 여행 금지 이유와 요건들을 밝히면 그때 휴먼 라이츠 워치의 정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미 국무부의 움직임을 환영했습니다. 탈북자 구출과 재정착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인 재미 탈북민연대 조진혜 대표는 미국 정부가 강경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강경하게 해서 문을 닫고 더 이상은 우리 자국민이 들어가서 해를 당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강경한 대책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 대표는 북한같이 위험한 곳에 가서 그 위험을 즐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이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 대표는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여행 경비가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미국 서부에 정착한 탈북자 제임스 리 씨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런 걸 금지를 안 시키면 계속 저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뭐 죽든 다치든 아니면 잡히든.
제임스 리 씨는 미국인들이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위험한 모험에 도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올해 북한의 극심한 가뭄으로 일부 작물 수확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지난달 함경남도에 공동조사단을 파견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북한의 최근 가뭄으로 북한 농경지 5만 헥타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3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자료에서 올해 1월 1일에 북한 내 강수량이 평년보다 30에서 80%가량 감소해 북한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남포시 주요 농경지가 가뭄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어 피해 지역 일부 농작물의 수확량이 작년과 비교해 30에서 50%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지난달 북한 당국과 국제적십자사, 국제대북지원기구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이 황해남도를 방문해 가뭄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물 공급과 관계시설의 주요 원천인 저수지의 저수율이 매우 낮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트럭을 이용해 물을 공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도 최근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구기금, 유럽연합협조대표부, 스위스외교부협조사무소, 국제적십자사연맹 관계자들이 가뭄 피해를 가시는 데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의향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연구원장도 30일 VOA에 올해 북한 가뭄이 심각하다며 올해 임무작 작물과 가을 작황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의 그 저수지의 저수율도 굉장히 낮고 모래잎뿐만 아니고 밭작물에도 다 들어가는 거죠. 옥수수 농사도 이미 이식을 했지만 그게 이식을 했다고 다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모내기도 물론 부정적인 것일 거고 금년도 가을 작황은 뭐 미리 이제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은 지금까지의 그 기후 조건만 놓고 본다면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큽니다.
권 원장은 현재 저수지나 하천을 통해 물을 공급할 수 없는 농장은 가뭄 극복을 위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물 원천을 찾아내 우물이나 굴포, 관정 등의 방법을 동원해 물을 공급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장훈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남북한 스포츠 교류에 쏟아지는 긍정적 기대감을 일축했습니다. 장 의원은 한국에서 열린 국제 태권도 대회에 북한 시범단이 참여한 것을 남북 교류로 해석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웅 북한 IOC 위원은 북한 주도 ITF 시범단의 이번 한국 방문을 남북 스포츠 교류로 간주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이번에 지금 태권도가 오니까 뭐 당장 무슨 저 장미꽃 꽃다발이 지금 막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번에 이게 성사된 거는 국제 태권도 연맹 시범단입니다. 그러니까 WTF하고 ITF 국제기구들 사이의 거래입니다.
한국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연맹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석했던 장 위원은 지난 1일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이뤄진 BOA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포츠로 남북관계에 물꼬를 틀 것이라는 한국 측의 기대는 천진난만한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적게 말하면 천진난만하고
네.
나쁘게 말하면 절망적이다. 정치 군사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스포츠나 태권도가 어떻게 이거 미남 대풍남 체육교류를 주도하고 뭐 물꼬를 틀고 하느냐.
이번 북한 시범단의 한국 공연은 WTF의 초청을 한국 통일부가 승인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통일부는 시범단의 항공료와 숙식비 등에 남북협력기금 7천여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태권도를 통해 남북 스포츠 교류가 성사되면서 꽉 막힌 남북관계에 숨통을 틔워줄 계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저녁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의 T1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개막식에서 태권도가 남북 스포츠 교류를 통한 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폭제구시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무주에서 신라와 백제가 하나가 되었듯이 오늘 이곳에서 세계 태권도 연맹과 국제 태권도 연맹이 하나가 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세계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또 3일 청와대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그동안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었는데 IOC가 스포츠 분야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홍 의원은 그러나 BOA에 스포츠가 남북관계 개선의 매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등남관계를 그 스포츠로서 정치가 우선시되기 전에 체육으로서 푼다는 것은 천진난만하게 짝이 없고 이 기대가 지나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인들이나 문화인들의 문화 교류 제안을 모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이번 대회 개회식 축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좋은 시절에도 공동행진을 하는 거 한 번 하는 걸 시드니에 가서 김일성 선생하고 7번을 만나고 4만 한채 만나고 해가지고 송사시켰는데 아 지금 이런 지금 자라름판 지어가고 있는 형편에서 단일팀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뭐 단일팀 만나는 말 자체가 지금 우습지요.
앞서 세계 태권도 연맹 주최 만찬에서 장웅 위원을 만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그러나 북한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We are supporting athletes from the country to be able to qualify.
한편 장웅 의원은 ITF 시범단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시범을 보이기로 IOC, WTF 등과 합의했다고 확인하면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실무적 논의를 거쳐야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또 파울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잇따라 통화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한반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예. 오늘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15,000명이 새롭게 미국 시민이 되는데요. 미국 여러 도시에서 시민권 선서식이 열리는데 그동안 미국 이민의 변화 양상 또 이민자들이 맞는 새로운 도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과 통화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또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통화를 한 걸로 백악관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독일은 오는 금요일 7일 함부르크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이고요.
예.
이탈리아는 지난 5월 시칠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이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요,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에게 지난 G7 정상회의를 훌륭하게 개최해 준 데 대한 사의를 표했고요. 또 이탈리아가 그 내전 중인 리비아 난민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진행 중인 노력에 크게 감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최근 뭐 두 사람의 조금 뭐 어색해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의 전화통화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과 독일 관계가요, 이전보다 좀 불편한 상황이라서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나눌지 관심이 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요, 난민 사태와 기후변화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입장이 확연하게 다른데요.
예.
지난 3월 백악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악수를 거부하는 듯한 어색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어서 5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준수에 뜻을 모으기 위해서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6개 나라 정상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끝내 실패를 했습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 후에 얼마 후에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했죠.
예, 지금 이제 독일 집권당이 전화 통화를 앞두고 이런 뭐 미국의 불편한 관계를 반영하는 듯한 그런 행보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집권 기독민주 기독사회당 연합이요, 오는 9월 총선을 위한 강령집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예.
이 외교정책 부문에서 미국에 대한 우호적 표현을 삭제한 것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이 강령집은 미국을 규정하면서 유럽 밖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적었지만 기존에 있던 친구, 우방이라는 표현은 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두 정상은 어떤 전화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예, 두 정상이 어제 통화에서요, 오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협조하기로 뜻을 모은 한편 세계적인 철강 공급 과잉을 포함한 통상 금융 현안 등을 논의한 걸로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탈퇴를 선언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포함한 기후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G20 정상회의 개막 전에 따로 만날 계획이라고요?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이탈리아, 바티칸 등을 순방한 데 이어서요, 바로 내일부터 이 폴란드를 거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로 향하는 두 번째 해외 방문 일정에 나섰는데요.
예.
이 G20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인 목요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별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이 독일 총리 대변인이 어제 밝혔습니다.
예. G20 정상회의 금요일에 이제 개막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의제가 논의될 예정입니까?
네, G20은 말 그대로 세계 주요 20개국의 모임인데요.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서방 국가 외에도요. 중국과 러시아, 한국 등이 참가합니다.
예.
오는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릴 이 정상회의에서는요, 최근 주요 국제 현안인 대테러 공조와 기후 변화 현안, 또 난민 문제가 주요 다뤄질 걸로 전망되고요.
예.
각국 정상들 간의 개별적인 회담도 활발하게 진행될
네.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메르켈 총리와 그 회담 개막 전에 만난다 얘기해 주셨는데 또 어떤 정상과 개별 회담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등과 개별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예.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 대선에 러시아 당국이 불법 전산망 침입, 이 해킹 등으로 개입한 사건, 또 트럼프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측과 내통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두 나라 관계가 긴장된 상황이고,
예.
또 대외 정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내전 중에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의 이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미사일 공격으로 응징한 반면에 러시아는 이 아사드 정권을 줄곧 외교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했네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틀 일정의 러시아 국빈 방문을 위해서 어제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시 주석은 곧바로 이 크렘린궁에서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비공식 회동을 진행했는데요.
예.
오늘은 정상회담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제 비공식 회동에서는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전해진 게 있습니까?
예, 먼저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한테 지난 2013년 3월 국가주석 취임 후에 첫 해외 방문국이 러시아였다라고 말한 뒤에요.
예.
새해 보니까 그동안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게 22차례나 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정상이 서로 뭐 친밀감을 강하게 표시한 거라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다면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요 이날 이 한반도 현안을 중심으로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 정상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는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는데 합의한 걸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오늘 공식 정상회담에서는 이 경제협력이 주요 의제인 걸로 보이는데요. 양국은 회담 일정에 맞춰서 한 40여 건의 협력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업 간 100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체결할 걸로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예.
또 북한이 감행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문제도 논의될 걸로 주요 외신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중국 러시아 정상회담이 끝나면 두 정상도 물론 G20 정상회의 일정을 위해서 독일로 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푸틴 대통령, 메드베프 러시아 총리 등 러시아 지도부와 연쇄 회담을 갖고 곧바로 독일로 향하고요.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일정에 맞춰서 독일 함부르크로 향하는데요.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 측에서는 그러면 그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 어떤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유리 우시아코프 크렘린궁 외교수석이요. 오늘 이 프랑스와 한국 대통령, 일본 총리, 터키 대통령 등과의 개별 회담이 합의된 상태라고 밝히고요.
예.
빡빡한 일정이 진행되겠지만 미국 측과의 만남이 최고로 중요한 회담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두 나라 사이에 민감한 외교 현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2월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이 러시아 당국의 해킹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을 하고요.
예.
또 뉴욕과 메릴랜드의 러시아 관련 시설 두 곳을 폐쇄한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이번 함부르크 회담에서 러시아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을 걸로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7월 4일 오늘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네.
241번째 미국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전역에서 축하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미국 시민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 15,000명의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으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자택이었던 이 동북부 버지니아주의 마운트 버넌에서부터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2차 세계대전 박물관, 또 서부 캘리포니아주 해안에 정박한 미 군함 호네토 선상 등 미국 내 여러 곳에서 시민권 선서식이 열립니다.
예, 미국을 가리켜서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도 이제 이민자거나 이민자들의 후손이었는데 그동안에 한 200여 년 동안 미국 이민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민자들의 그 출신국이 다양해졌습니다. 초기에는 그 유럽에서 온 백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 이민자들 가운데는 이 중미, 멕시코계가 가장 많습니다.
예.
하지만 또 최근에는 아시아계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아프리카와 다른 중남미 나라에서 오는 이민자들도 역시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법 이민자들과 관련된 이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민자 비율 가운데 합법 이민자와 불법 이민자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한 4,300만 명의 이민자들 가운데요. 합법적인 이민자가 3,200만 명, 불법 이민자가 한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예.
외국 태생이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15년 현재 13.5%에 이릅니다. 미국 내 이민자 비율은 1900년대 말에 거의 15%에 이르렀는데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이민자들이 줄어들면서 1970년에 4.7%로 최저점을 찍었고 이후 다시 또 반등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정도 이런 게 좀 그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해 국립학술원이 그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은요, 이민 1세대는 사실 미국 납세자들한테 좀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예.
1년에 570억 달러의 세금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연방의회 합동연설에서요, 이런 수치를 말하면서 이민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민자들이 2세대, 3세대에 이르면은 오히려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민 2세대는 300억 달러 이상, 또 3세대는 한 2,240억 달러의 경제적 혜택을 미국 사회에 가져온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개 중동과 아프리카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이민 관련 행정명령, 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하원 법안을 지지하는 이런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예.
이민자들과 난민을 환영하는 미국의 전통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옹호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이민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찬반 논쟁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예.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평양에는 구름이 끼고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33도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 남북도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2도. 희천 아침에는 19도, 낮 기온 34도까지 오릅니다. 황해도도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개성 아침에는 22도, 낮에는 31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구름이 있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30도. 삼지연 아침에는 8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7월 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후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탄도로켓 화성 14형이 오전 9시 북한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돼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해서 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험 발사가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됐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륙간 탄도로켓은 정점고도 2,802km까지 상승해 933km의 거리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지상 배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이 동해상에 떨어지기 전 37분간 추적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는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북한이 방금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 사람은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이것을 더 견뎌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아마도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 이 난센스 같은 상황을 완전히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양국의 견고한 방위태세와 긴밀한 대북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시험발사 성공 발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이 국제사회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또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모스크바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뒤연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과 공조해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자신들의 이 같은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단계적 프로그램과 북한의 핵활동 동결과 미한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중국의 구상에 기반해 한반도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의 구상을 촉진하기로 시 주석과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이 지원하는 시리아 민주군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사실상 수도인 라카의 올드시티를 둘러싼 벽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주도연합군은 어제 성명에서 시리아 민주군이 ISIL의 격렬한 저항을 극복했고 연합군은 공습을 통해 라피카 벽의 25m 길이의 틈 두 개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팔미라 유적과 알루리 사원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고 라피카 벽과 병원, 학교 등을 탄약고와 전투 진지로 이용했던 ISIL과는 달리 연합군은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그 같은 장소들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9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선거 공약집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하던 친구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과 연정 파트너 기독사회당은 4년 전 공약집에서는 미국을 유럽 밖에서 독일의 가장 중요한 친구로 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9월 24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어제 발표된 공약집에서 친구와 우정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대신 미국을 유럽 밖에 독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를 놓고 긴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한스페테 도스코질 국방장관은 크로넨 자이팅 신문에 군병력이 이탈리아 접경 지역인 브로넨 패스에 파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스코질 장관은 넉 대의 장갑차를 티롤 지역으로 파견했고 750명의 병력이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